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양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을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 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축복하셔서 5천명이 넘는 장정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빈약한 자가 강단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단에 섰을지라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신령한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다니엘서의 배경은 다리오 왕이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에 일어난 것이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다리오가 갈대아 지역, 옛 바벨론 지역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바로 다니엘서 9장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전국의 왕은 고레스였지만 그러나 다리오는 고레스의 지배 아래서 갈대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10대 소년 시절에 바벨론에 잡혀온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 9장 이때에 80을 넘긴 노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마치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비극적인 포로 생활이 곧 끝마쳐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입니다. 평생을 그의 조국이었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다니엘에게 예루살렘의 회복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얼마나 감격적인 그러한 깨달음이었겠습니까? 다니엘은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닫고 나서 금식하고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다니엘서 9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성경에 나오는 그 기도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도로 여겨지는 그러한 훌륭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회복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와 같은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니엘이 그의 기도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 다니엘의 기도의 동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기도의 동기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평생 살아가면서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다니엘에게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은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크게 감격하게 되었고 또 큰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놀랍게 고무되었고 충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80 가까운 노인이었던 다니엘이 나라도 없이 타지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근심하며 낙담된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가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기는 하였고 믿음의 사람이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가 겪고 있는 그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그 또한 하나님 앞에 낙망하며 근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조국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한시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다니엘에게 이제 그 예루살렘의 회복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은 그 어떠한 뉴스보다도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크게 기뻐하고 감격해였을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과인데 70년이 가까운 그 시간 동안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던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의 모습은 완전히 새로워지지 못하였던 것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그는 큰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리라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떠한 일이 가장 힘드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의 고백은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어렵다고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작정하였다면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읽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잘 해보고 싶지만 잘 안 되는 오랫동안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일을 잘하지 못하는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할 때에 우리의 심령은 기도할 마음의 준비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읽으면서 다니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열렬하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뒤에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니엘은 하루 종일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그 결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속이 뜨거워졌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혀로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이제 4절부터 기도를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묵상한 결과 이제 그 마음의 뜨거움이 그 가운데 경험되었고 이제 열렬함과 뜨거움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준비 과정이 없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또 무릎을 꿇었다고 해서 눈을 감았다고 해서 기도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는 무엇을 기도한 것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9장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많이 그가 지금 죄를 회개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행악하였습니다. 술을 헤아릴 수가 없이 거의 모든 그 절에서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장에서만 다니엘이 기도할 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28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또 죄인들과 우리 자신들을 분리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무리들의 죄악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저 무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가장 경건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담대한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대 백성들의 죄를 떠안고 자신들의 죄, 조상들의 그 죄를 자기의 죄로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죄는 곧 자신의 죄요. 자기 조상들의 죄악은 자신의 죄라고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기도의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시대와 민족의 죄를 떠안고 그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시대의 죄악을 떠안고 자기 백성들과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인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셨습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 죄와 허물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주님께서는 죄인들과 같이 되셨고 그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 민족과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인식하며 회개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인식하는 죄의 가장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조상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번이나 이 사실을 언급하는데요. 6절과 10절과 11절과 14절에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저는 6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주의 이름으로 진리를 증거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조상들이 그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패역의 죄를, 반역의 죄를 범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계십니까? 다니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귀로만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들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야 진정한 들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이 본문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죄악을 떠나고 진리를 깨달도록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이 놓여져 있는데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이 원리를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몸을 죄악에 떠맡겨서 죄에서 먹고 마시고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한 가지 비밀은 기도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죄악을 이길 수가 없고 내 스스로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철저한 깨달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홀로 살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삶에서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만 살아간다면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절박하고 절실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얀마 선교사, 예전엔 버마라고 했는데 오늘날은 미얀마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나라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세기 마렵에 태어나서 19세기 이제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가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는지 그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하였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선교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그가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그때 그가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는지 그것을 암시하는 그런 글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가 그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한 가지 비결은 그를 아는 사람들의 열렬한 기도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슬픔과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더욱 진력하여서 성경 번역을 하였고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미얀마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였고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언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글귀를 여러분 가장 잘 보이는 곳에다가 적어놓으시면서 기도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도를 계속하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도를 계속하라. Make a sacrifice to maintain prayer.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와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희생하든지 간에 무엇을 포기해야만 하든지 간에 기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절박함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이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죄를 떠나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마땅히 여호와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간구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회개의 기도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여러 번 자기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죄의 결과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가 평생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가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다섯 가지로 다양한데요. 16절과 19절에 보시면 주의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주의 거룩한 산, 17절에는 주의 성소, 18절에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 20절에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또 별명도 붙여주고 애정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다니엘이 이와 같이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다니엘의 강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도성, 그가 꿈에도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도성, 일생 동안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였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곳,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히 한 지역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들을 포함하는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교회, 전 우주적인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니엘의 애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입니다. 오 하나님,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얼굴빛을 이 황폐한 성소에 다시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왜 기도의 모임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특별히 이 미국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기도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삶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래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미국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박함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하나님의 교회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다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비추어지기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나 부흥의 시대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를 다시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한 기도가 바로 다니엘이 드렸던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조치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영적인 현실이 아닙니까?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주의 종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의 터전을,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이 더 득세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성소에 주의 교회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주의 영광을 주의 거룩하신 임재를 주의 교회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회복하시고 주의 종들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부흥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17절과 19절입니다. 주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간절하게 원하는 그 소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할 자격이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 그가 얼마나 절박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을 토로하며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는 것은 9절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한 것입니다. 자신은 자격이 없지만 민족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도 마땅하지만, 그러나 9절에 보시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여기에 다니엘의 기도가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매어 달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80의 노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아마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놀라운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입니다. 20절과 27절은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계시를 주셨고, 또 참으로 놀라운 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은 거의 하루 종일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의 사유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브리엘을 보내시며 응답하라고, 내가 응답하였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2016년이 절반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7월입니다. 6개월이, 한 해의 절반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해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의 허무함이 더욱 깊이 경험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소망은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빛날 것이고 생생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참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또한 아도니람 저드슨과 같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열렬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호세아서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조칠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조칠 것이라.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사자와 같은 음성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면 서편에서부터, 서편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적은 한 섬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 끝에 있는 섬에 있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새처럼 날아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리라. 또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아무리 빈약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11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약속이 있는데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멈추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식어졌던 기도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하는 다니엘의 삶이 놀랍게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드려지고 그래서 주의 교회가 놀랍게 회복되는 그 영광을 다 경험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아가지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꺼져가는 기도의 제단을 다시 부릴 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뜨거움이 우리의 열렬함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 흘려 싸우는 영적인 최전선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여전히 이 미국 땅이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피폐한 세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떨치고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머리 숙인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그린빌 독립장로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